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를 묻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래서 부활이 만약 있다면 여러 번 결혼한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도 잘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다 떠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논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 중에서 이번에는 율법사가 다시 찾아와서 또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낫고 우리가 사두개인보다도 낫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이 율법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질문도 앞에 두 질문과 비슷하게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모든 율법이 다 똑같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더 큽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율법에 반대되는 또 반박할 수 있는 이런 율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또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동시에 또 똑같이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 사랑도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은 한순간에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마음도 그 순간순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이 잘못을 할때 혼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똑같은 잘못을 해도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고요, 어떤 날은 저한테 굉장히 크게 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으면 웬만한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만약에 마음이 불편할 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날은 엄청나게 혼이 나는 거죠. 여러분, 혼을 내는 것만 그렇습니까? 칭찬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랑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항상 그 순간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반응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날은 아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겠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다가도 어떤 날은 내가 살기도 힘든데 무슨 이웃을 돌아볼 여력이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이 우리의 감정에 따른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다가도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될 때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마치 내 안에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있는 물을 쏟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물이 흘러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메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다른 부분에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한 사랑 어떤 사랑이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겉으로 볼 때만, 겉으로 보이기만,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하는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을 다한 사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그게 마음을 다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린 자녀들의 기저귀를 갈아주실 때 이 자녀들이 내가 지금 해주는 이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저귀를 갈아주지는 않잖아요.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거죠. 마음을 다한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남들이 알아주건 그렇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한 다음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다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자리로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뜻이라는 말 대신에 목적이라는 말을 넣으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핑계를 대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한 내 뜻을, 내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 뜻이라는 단어는요 지성, 인텔렉트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우리가 단지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내 힘을 다 합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고 점점 말씀을 알아가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을 다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힘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을 굽히는 일이, 내 생각과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힘을 다해야만,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힘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백을 해보지만 그런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더 큰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마타이라고 이런 단어를 쓰고요. 영어로는 two commandments, 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요.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른 모든 율법이 걸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두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다른 도덕적인 행위나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도 동시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알아가며 점점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육신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재직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로 후보들이 선출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실 줄 믿고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